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도된 여러분에게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생활 속에서와 자신의 의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내가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판별하는 모든 기준, 그 틀이 과연 주님이시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바로 그 질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쪽으로 기우는 그 마음, 그러한 성령들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러한 감각들은, 이런 의식들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위 자연인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마음과 그러한 모든 감각들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특별 은총은 내가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이들,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해보고 회고해볼 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일 뿐만 아니라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뭐냐면 바로 이 교훈은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특별 은총을 받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하십니다. 이 사실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한 신자의 지위와 행위를 총망라한 결론이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15절에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바로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1장 1절에서 5장 14절까지의 교훈과 권면에 대한 결론으로 등장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권면이 뭔고 하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과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장 3절부터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은 자들이라.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존재들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믿겨지십니까? 이 사실을 믿겨져요?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면은 아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최고의 가치, 최고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3절부터 7절에 등장한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지극히 연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과거의 어두움, 더러움, 수치스럽고 누추함의 자리에 다시금 내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곳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지혜 없음은 8절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 바로 지혜 없는 자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소개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빛이라 빛의 자녀라 함은 지혜 있는 자로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감추고 싶은 행적들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차마 공개하기 창피하고 어둠에 거하고 숨겨두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부담으로 등장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믿음에 앞서 나가는 일에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과거의 나의 부끄럽고 형편없는 행적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늘 이렇게 그 소심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신있게 신앙을 표출해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1면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충성되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늘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커다란 암초들을 만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울 사도됨의 진정성에 대한 시비거리입니다. 그가 사도인가? 그가 과연 하나님의 진실한 종인가? 왜 이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 그동안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기적을 행사하는 모든 일들이 사도성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어지면 그것이 사기 행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였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스데반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사도로 세울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런 후에 뒤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된 나다. 즉 나의 나된 것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도로 더 많은 수고와 충성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 주관자 마귀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내 과거를 한번 회고해봐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러고도 신자냐? 그러고도 직분 맡은 존재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의 진보에 있어서 신앙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 있죠? 나의 나된 것은 과거의 어떤 것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을 다할 뿐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서 있고 나는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화목된 자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나의 나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자요 빛에 거하는 자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라. 그 증상이 뭐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만족을 삼았던 그 가치관, 의식, 인식, 변화,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삼고 기쁨을 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의 열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것이 바로 빛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은 주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여기에 들어간 자들이 이 자리에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될 수 있고 실로 주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 하는 인생들, 그것이 복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가 미개지였을 때에 식민주의가 전 세계를 자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앞다투어서 또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아프리카를 침공합니다. 침공할 이유가 있겠지요. 거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빼앗아오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이아 원광석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이아 원광석을 뺏어오는 일에 혈연이 되어 있었고 그냥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인들에게 유리 거울을 주고 맞바꾸어 뺏어오다시피 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볼 때는 유리 거울이 신기하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나랑 똑같은 친구가 하나 있네.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는 자는 다이아 원광석의 그 가치와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침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깨지기 쉬운 유리 거울에 지나질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다이아 원광석을 캐낸 그 이상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지금도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나의 나된 것은 늘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신앙을 동원해서 유리 거울을 얻으려고 그 많은 세월을, 그 많은 시간을 길바닥에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참 옛날이 좋았는데. 아, 옛날이요. 유명한 복음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옛날이요. 그리운 옛날이요. 옛 구습을 동경하고 쫓아가는 성도 아닌 성도로서 어둠과 지혜 없는 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일만 터지면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떡이 충만했고 고기가 가득하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성도 아닌 성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참 신앙을 소유한 성도라면은 광야와 같은 이 현실에서 당연하게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바로 17절. 5장 17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 요구가 1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보통 술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해석하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된다. 술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빨리 마셔서 없애야 된다. 아멘 하십니까? 네. 술 취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도 그 어떠한 곳에도 내 영혼을 낭비하도록 방임하거나 허비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유명한 사사 잘 아시죠? 삼손.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보고가 등장합니다. 나시린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구별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 들고 명령을 받아 수종 드는 자라. 이것이 나시린의 표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에게 있어서는 한 몇 가지 금지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거기엔 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시간상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삭도를 대지 마라.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소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세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랍니다. 이것이 나시린에게 명한 세 가지 중요한 지켜야 할 조항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하죠.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취하지 마라. 단지 어떤 육신을 흔들어놓는 음료에 가는 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팔아넘기고 내 영혼을 저당잡고 낭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도주와 독주인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독주가 뭐였을까요? 들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우신 나시린과 방부랍니다. 세상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시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술과 독주는 과연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저당잡고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유혹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됨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기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성향, 기우는 성향,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장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펼쳐지는 다양한 환경과 그 조건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너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곤고할 때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형통할 때는, 넉넉할 때는 우리가 자고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소홀히 하게 됩니다. 넉넉할 때. 우리가 괴롭고 너무나 힘들 때 곤고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구원으로 빚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편에 서 계시고 여러분 발자국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뒤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어두움, 냄새남, 부조리함, 무가치함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개의치 아니하세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라,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형편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바로 시와 찬송과 여러분의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령한 노래와 주께 노래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또 피차 복종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를 향한 소원과 기쁨과 목적을 두신다는 사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바로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믿음을 나에게 올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돌보시는 기적이 여러분의 냉랭하고 차디찬 그 영혼에 하나 둘 가득 가득 채워져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손손 빛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성취하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수도 없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주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고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의 기쁘신 뜻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힘은 없지만 올 한 해 주 안에서 경건을 도모하며 거룩을 배우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겸손히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감사함 속에서 기쁨과 찬송을 다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기적을 맛보아 알고 우리 산업과 가정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빛이 된 자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